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다섯 개 주는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과 관련해 영국 석유 기업 BP에 208억 달러를 물리기로 하면서 5년 동안 진행된 법적 다툼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BP는 미국의 깨끗한 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연자원 손상 등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고 엘라베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 다섯 개 주에 보상금을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BP가 환경과 멕시코만 지역 경제에 끼친 손실에 중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과실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나라는 5일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7년간의 열띤 논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12년을 요구했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은 8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합니다. 낙농품은 일본이 쌀과 쇠고기 등의 양허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노동과 환경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TPP는 전 세계 GDP의 40%, 무역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공동체입니다. 12개 나라가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됩니다. 각국의 이익단체들은 개별 산업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이번 타결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커다란 외교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미국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서 국제의료지원단체 국경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던 병원이 폭격을 받은 것은 아프간 정부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쿤두즈에서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이 미군의 공습을 받아 의료진과 환자 등 적어도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캠벨 아프간 주둔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 사고 직후 발표했던 성명 내용을 수정한다며 당초 이번 공습은 탈레반 소탕을 바라는 아프간군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당초 발표한 성명에서 교전 중인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공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또 당시 공습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만 밝힌 뿐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해당 병원에 10명에서 15명가량의 탈레반 반군들이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미군 공습 이전에 병원 내에서 교전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태국 군부가 새로운 헌법 초안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나스 크루와 응암 태국 부총리는 5일 21명의 헌법 위원들이 곧 작업에 착수해 6개월간 헌법 초안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헌법 초안 위원장에는 법률학자 미차이 루춘판 씨가 임명됐습니다. 루춘판 위원장은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축출된 뒤 지난 2008년에도 당시 쿠데타 군부에 의해 헌법 초안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4일 또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요르단강 서안 아이다 난민총에서 발생한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13살 팔레스타인 소년 압델 압달라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밤에도 서안 북부에서 18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요즘 네트워크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시죠? 네트하고 워크라는 두 영어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도로, 신경, 그리고 긴밀한 사람과 기업의 연결 상태, 컴퓨터 연결망 등으로 뜻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사람끼리의 망, 쉽게 인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맥을 얼마나 잘 또 알고 지내는 사람과 얼마나 잘 교류하고 접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3, 40대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 들어서 다시 일자리를 잡으려면 40대 때부터 인맥 관리를 폭넓게 해둬야 한다는군요. 미국의 미네소타 경영대학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미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쭉 했는데요. 50세가 일단 넘어가면 20, 30대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보통 기업이 자기들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그러니까 나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취업과 연령 문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맥 관리 부분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관계망도 작아지고 거기다 새 기술에 대한 적응력까지 떨어지는 약점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경쟁력 두 가지라면, 그러니까 인맥과 신기술 적응력,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취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맥 관리를 질보다 양쪽으로 중요시 여기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오래된 전화번호 목록을 열고 오래된 직장 동료, 친구, 또 만날 일이 없는 사람과의 접촉 면도 일부러 넓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이 시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6도, 낮 최고 17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2도에서 24도 분포, 신의주 맑습니다. 16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하고요. 개성 역시 맑겠습니다. 11도에서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You make me feel so young 골라봤습니다.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and a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and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슨 체이피츠 하원의원이 하원의장에 도전한다고 발표한 소식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의장이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회견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 공약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And today I am proposing what I consider to be common sense approaches. A majority of Americans support.
네, 클린턴 후보는 공약의 핵심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연방 총기 규제법에 따르면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총기를 구매할 경우 신원 조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량의 총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든 총기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총기 소매업자와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총기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완전히 끝낸 후에 총기를 넘기도록 하는 안도 제안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도 총을 살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신원조회가 사흘 이상 걸릴 경우 구매자의 신원이 불확실해도 총을 팔 수 있는 이 현행 규정의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 중범죄 전가자도 이 허점을 이용해서 총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6월에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의 총기 난사범인 딜런 루프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어서 총을 살 수 없는 전과자였지만 FBI의 신원 조회가 늦어져 사흘을 넘기면서 총기를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루프의 총격으로 9명이 사망했었죠.
예. 자, 또 클린턴 후보가 현행 총기 관련법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네요.
예, 클린턴 후보는 2005년에 제정된 총기 판매자 보호법도 폐지한다는 공약인데요. 총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이 법으로 인해서 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와 불법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또 공약을 이행하려면 현행 규정과 법을 또 많이 수정해야 하니까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총기 문제는 의회 내에서 의견이 나뉘는 사안 아닙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찬성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총기 소유는 수정 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총기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하지만 만약 의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다면 행정명령을 발효해서라도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클린턴 후보가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줄곧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 찰스턴 흑인교회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클린턴 후보는 총기 규제를 촉구했고요.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해 점점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자, 그러자 클린턴 후보는 즉각 총기 규제 강화 견해를 밝히고 또 미국 최대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 총기협회와 맞설 이 전국적인 총기 규제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오리건주 총기 난사 사건 참 많은 미국인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짚어보고 가죠.
예, 지난주 목요일 오리건주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한 건데요. 범인은 여러 강의실을 옮겨다니며 총기를 난사했고 또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학생들의 종교를 물어봐서 기독교 신자라고 대답하면 총을 쐈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네.
올해 26살인 범인 크리스 하퍼 머스 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사망했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토요일 부검 결과 범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리건주 총격 사건 발생 하루 전인 또 지난달 30일에도 교내 총격을 모의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서부의 서머빌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한 이 재학생 4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들로 학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총기 난사 계획을 모의하다가 이를 엿들은 다른 학생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이 학생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참. 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요. 총기 규제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클린턴 네. 후보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대통령 후보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버니 샌더스 버몬트 주 상원의원과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클린턴 후보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후보들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지만 총기 규제를 촉구하진 않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이런 일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며 총격 사건은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총기 법보다는 정신질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요. 누가 다음 하원의장이 될 것인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경쟁이 지금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네요.
네, 유타주 출신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이 일요일 하원의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하원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모두 3명이 됐는데요.
네.
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이자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케빈 메카피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한다고 발표했고요. 앞서 플로리다주의 대니얼 웹스터 의원 역시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웹스터 의원은 공화당 내 극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지지를 얻고 올해 초에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도전했다 패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12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공화당은 오는 목요일에 의원총회에서 하원의장 후보를 정식으로 선출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가하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하원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체 선거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원 수가 민주당보다 거의 60명가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이변이 없는 한 하원의장은 공화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존 베이너 현 하원의장은 이달 말을 기해서 의장직을 사임합니다.
네. 자, 메카시 의원의 경우에 현재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일 뿐 아니라요. 현 그 베이너 의장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메카시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죠?
예, 메카시 의원은 베이너 의장뿐 아니라 폴 라이언 의원 같은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현재 강력한 이 세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 메카시 의원에 대한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폭스TV 방송에 출연한 체이피츠 의원은 하원의장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현재 하원 지도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건 변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체이피츠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체이피츠 의원은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메카시 의원이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다면 결과에 승복하고 메카시 의원이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원 전체 회의에서 메카시 의원이 과반수 표인 218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247명 가운데 약 10명이 메카시 의원에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과 좀 더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을 아우르는 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메카시 의원이 말실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지난주에 100가지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한마디 했다가 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원의 100가지 사건 조사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 건데요.
네.
이 벵가지 사건은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인 4명이 숨졌는데요. 현재 하원 특별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벵가지 조사 과정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 하고 서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클린턴 후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공화당은 그동안 이 벵가지 사건 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메카시 의원이 벵가지 조사 때문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커지게 된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체이피츠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 넘어가죠.
예, 물론 공화당 소속이고요. 올해 48살로 지난 2009년부터 유타주 3선거구를 대표하는 4선 의원입니다.
네.
하원 의원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을 제치고 올해 초에 강력한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근에는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가족계획협회 조사를 이끌었고요. 네. 앞서 비밀경호국 직원들의 근무 테마 실태 등 비리 관련 조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하고 회견을 했네요.
네,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월요일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책 발간을 하루 앞둔 일요일 USA Today 신문과 회견을 하고 미국 사법부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한 책임을 지고 월가의 기업들 뿐 아니라 경영진도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불법 행위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주체가 경영진이었기 때문에 경영진 개개인에 대해 더 수사를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할 월가의 경영진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베냉키 의장은 하지만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연준은 경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 경제 범죄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적발이 됐었지만 네. 기업들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월가의 경영진 가운데 감옥에 간 사람은 없었죠. 이 버냉키 회장은 그러면서 이 법무부와 다른 사법기관들이 개인이 아닌 금융업체를 기소하거나 기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버냉크 의장이 회고록에서도 이 미국 사법부의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회고록의 이름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인데요. 네. 이 버냉크 전 의장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을 이끌면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회고록 발간이 화제가 되어왔었습니다. 네. 이 버냉크 의장은 회고록에서 월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싶지 않았고 지원할 이유도 없었지만 금융체계가 붕괴되면 경제도 따라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10월 말일부로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이 하원의장입니다.
네, 자, 하원의장을요 영어로 Speaker of the House라고 하는데요. 이 직책은 연방 하원을 대표하는 자리죠?
맞습니다. 연방 하원 홈페이지에는 하원의장의 임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원의장은 하원 지도자로서 몇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하원의 행정 책임자고 수석위원이다. 또 하원 다수당의 지도자라는 당파적 소임을 수행하고 선거에서 뽑힌 전체 하원의원들을 대표한다. 하원의장은 또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부통령에 이어 서열 2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연방 상원에 100명의 의원이 있는데 하원의장이 대표하는 하원에는 의원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모두 435명입니다. 참고로 연방 하원은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데요. 하원의원은 취임할 때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 7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 선거 당시 선거구가 속한 주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네, 그럼 하원의장직도 자격이 있는 건가요?
네, 연방 헌법은 하원에서 하원의장을 뽑는다라고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원을 이끄는 하원의장이 꼭 이 하원의원일 필요는 없는 건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하원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예, 자, 이 하원의장직은 언제부터 있던 자리인가요? 당연히 연방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겠죠.
맞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뽑힌 프레더릭 뮬렌버그 하원의원이 초대 의장직을 수행했는데요. 네. 뮬렌버그 의장은 초대 연방 하원이 시작된 1789년 4월 1일부터 의장직을 시작해서 모두 두 차례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네, 자 하원 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리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만들 때 이 하원 의장은 그저 회의장에서 교통정리나 하는 중재자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이 미국 건국 초기에는 별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1811년 제12차 의회에 헨리 클레이 의장 때부터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클레이 의장 때부터 하원 의장이 큰 힘을 갖게 됐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켄터키의 지역구가 있던 클레이 의장은 이전 의장들과는 달리 법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네.
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원 운영 규칙을 정했을 뿐더러 또 자신이 지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초에 클레이 의장 때부터 힘이 세진 의장의 권한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브래킷 리드 의장과 조셉 캐넌 의장 때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네, 절정에 달았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힘이 빠졌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시기에 들어서 이 의장 권한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1910년에 들어서 몇몇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캐넌 의장에게 반기를 들고 이 하원 의장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네.
이 결의안은 먼저 하원 의장이 의사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사 운영위원회라면 이 법안에 대한 규칙과 토론 방식을 정하는 위원회죠.
네.
이 결의안은 또 하원사나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을 하원 의장이 배정하는 권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하원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네, 뭐 옛날보다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까 진행자께서도 지적했듯이 여전히 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네.
이 하원 의장이 입법 현안을 조정하는 등 몇 가지 제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발의된 법안을 어떤 상임위원회가 다룰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옛날처럼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지는 못하지만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대다수를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상원에서 하원의장격인 이 다수당 원내대표보다 이 하원의장의 힘이 더 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Speaker of the House, 즉 하원 의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하원 의장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뽑는 건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이라 2년마다 한 번씩 이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구두 투표로 의장을 뽑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하원 다수당 대표가 의장이 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공화 두 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내고요.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다수결 투표니까 이 항상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낸 후보가 자동으로 의장이 됩니다.
네.
현존 베이너 의장이 지난 2011년 1월 5일 투표를 통해 하원 의장이 됐고요. 올해부터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원 의장이 모두 몇 명이었나요?
네, 이 베이너 의장까지 합쳐서 모두 53명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의장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민주당 소속으로 텍사스의 지역구가 있던 세뮤얼 레이번 의장이었습니다.
네.
레이번 의장은 무려 17년하고 두 달 그리고 이틀을 의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짧았던 기간은 단 하루인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뉴욕주의 지역구가 있던 테오도르 포메로이 의장인데요.
네.
당시 이 포메로이 의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포메로이 의원이 1869년 제40차 의회가 끝나는 날에 하루 동안 의장직을 맡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또 몇 년 전에는 여성 의원이 하원 의장직을 맡았죠.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지역구가 있는 낸시 펠로시 의장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7년 1월에 하원의장이 뽑혔고 한 차례 연임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하원의장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까지 최연소 하원의장은 1839년 12월에 뽑힌 로버트 헌터 의장으로 당시 30살이었고요. 반면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1933년 3월에 뽑힌 헨리 레이니 의장으로 당선 당시 72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 이어가겠습니다. 리오나 리스가 부릅니다. Bleeding Love 들어보시죠. Once or twice was enough and it was all in vain. Time starts to pass before you know it, you're frozen. But something happened for the very first time with you. My heart melted to the ground, found something true. And everyone's looking round, thinking I'm going crazy.
.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장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 부통령에 대해 알아봤죠?
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최고 조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 커졌죠.
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통령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1945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면서 이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그러면서 부통령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원자폭탄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트루먼 부통령은 원자폭탄 개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통령이 좀 더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나온 거죠.
네.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리차드 닉슨 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전에는 관례로 내려오는 일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1967년에 수정헌법 25조가 통과되면서 대통령 계승 서열을 법으로 정했는데요. 이 부통령, 하원의장 순으로 정하면서 이 부통령 자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거죠.
네, 요즘은 오히려 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심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조 바이든 현 부통령 역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은 부통령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인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총기 규제 문제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미국 부통령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볼까요?
C is for cabinet.
캐비넷이라면 정부 각료들, 내각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내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have known Hillary Clinton as a friend, a colleague. I am proud that she will be our next secretary.
지난 2008년 12월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장관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연설하는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캐비닛, 내각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내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국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마크 로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내각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내각이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까지 선거로 선출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내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했죠. 내각 구성원은 주민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돕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과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정한 연방법을 매일 실제로 시행하고 행정 업무를 돌보는 일은 행정부 각 부서가 맡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서의 장이 보통 내각이라고 부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문위원회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내각의 기능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사실 내각에 대한 헌법 구절은 모호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게 내각의 역할이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는 내각 부서가 4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관들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역시 각 부서 장관들과 긴밀히 협의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내각이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내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안건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할 뿐이죠.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는 내각의 조언에 상당히 의존한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각은 대통령이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커지면서 내각 규모도 커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당시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전쟁부, 법무부 이렇게 4개뿐이었는데요. 지금은 15개에 달합니다. 내각 부서는 국방부로 통합된 전쟁부나 해군부처럼 다른 부서에 통합되기도 하고요. 상무노동부에서 각각 분리돼 나온 상무부와 노동부처럼 분리되거나 신설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부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다시 롬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부서가 필요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교통부가 있는데 미국 건국 초기에는 교통부 같은 게 필요 없었죠. 보훈부도 그렇고 국토안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부를 신설한 경우가 후자에 해당합니다.
선거운동 당시 지미 카터 후보는 전미 교육협회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미 교육협회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이익단체인데요. 당시 지미 카터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카터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경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설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Vice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설립에 대해 연설하는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롬 교수는 국토안보부 역시 일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었지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거죠.
We can imbu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both strength and fairness.
지난 4월 27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법무장관은 부통령과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행,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 계승 서열 7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통령과 15개의 부서 장관들이 현재 미국 내각에 포함되는데요. 그 밖에 백악관 비서실장, 예산정보국장, 환경보호청장, 무역대표부 대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 역시 강료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은 백악관 참모들이 맡고 있다고 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내각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내각이 모이죠.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백악관 참모들이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백악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각 부서의 몸집이 커지면서 각기 거대한 부서를 운영하는 장관들보다는 직접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참모들과 일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캐비넷, 내각 알아봤습니다. 미국 내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각의 역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원래 내각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의례적인 기능만 갖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4개 부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부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개의 부서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각 부서 장관들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강요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럴 때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내각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죠. 이 상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취임할 수 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하거나 파면당하지 않는 이상 보통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등이 강료로 임명되는데요.
네.
그동안 강료들의 면면을 보면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네, 강료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임해야 하죠?
네, 물론입니다. 가끔 당파주의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는 야당 지지자나 야당 의원을 강료로 임명하기도 하는데요.
네.
레이 러후드 전 교통부 장관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후드 전 장관은 공화당 소속으로 7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 일기 때 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경우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일기 때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기용됐습니다. 올해 초에 물러난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역시 이 공화당 소속이고요. 상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The Cabinet, 내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wind up, win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Jason,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갈 계획이야. 그런데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가 Oh,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nd up. Win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Today's expression is wind, W-I-N-D, wind up, U-P, up, wind up, wind up.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은 결국 어떻게 되다, 어떤 상태로 끝이 나다, 결말이 나다 라는 뜻인데요. 특정한 행위나 일의 결과로 생기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특히 예상하지도 못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냐고 묻자 제이슨은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가게 될 거라고 했죠.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wind up like Tommy. 라고 하면 나는 토미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sentence. 또 다른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I eventually wound up staying home. 라고 하면 나는 결국 집에서 머물게 됐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 final example. We need to wind up this homework before dinner. 라고 하면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다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No Doubt이 부르는 Don't Speak 들으면서 오늘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 I'm losing my best friend. I can't believe this could be the end. It looks as though you're letting go. And if it's real, well, I don't want to know.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2년간 지속되었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문화 교류가 러시아 정부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미 대사관 소속 아메리카 센터에서 미국 문화를 배우던 사람들은 더 이상 센터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센터가 입주해 있는 러시아 국영 도서관이 미 대사관과의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도서관은 미국 담당관을 바꿀 것이며 앞으로 센터의 모든 활동을 관리 감독하겠다고 통고했습니다. 존 테프 미 대사는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해 22년간 유지했던 아메리카 센터가 문을 닫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테프 대사는 또 이곳은 양국 간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장소이자 미국의 중요 인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듣던 곳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400건이 넘는 문화와 교육 활동을 했으며 5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치는 모스크바 당국이 양국 간 유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노력은 냉전 때에도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테프 대사는 또 센터 폐지 결정은 러시아가 미래의 지도자 교환이라는 양국 간 가장 큰 교육 교류 계획을 취소한 후 불과 1년 만에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 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러시아가 시민단체를 제한하려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모스크바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 또는 국제적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러시아에서 국제적 지원을 받는 단체는 모두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국 에이전트는 러시아에서 특정 단체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내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들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